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들과 만나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자 외무장관 회담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나라들의 협상 참여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은 시리아에서 폭력 사태를 중단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소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을 겨냥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 분자들을 이용한다면 테러 소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미군과 쿠르드 자치군 합동구조대가 키르쿠크의 ISIL 수감시설에서 쿠르드족 등 인질 70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있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이라크 군뿐 아니라 미군의 대응 덕분에 인질들이 구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어제 열린 리비아 벵가지 사건 청문회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화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벵가지 사건과 관련한 클린턴 전 장관의 대응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벵가지 사태와 관련해 그 누구보다 노심초사했다며 당시 안보 규정을 위반했거나 지원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이 어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만찬 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영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된 유럽연합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아주기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2017년 이전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인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통상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지만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경우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보르도 지역에서 오늘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42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두 차량이 시골의 한 도로에서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였다며 사망자 외에도 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고는 보르도시에서 동부지역으로 57km가량 떨어진 피스갱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50여 명은 남부 랑드 지역으로 향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승객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를 방문 중인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비극적인 이번 사태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서남부 지역에 오늘 오후 초강력 허리케인 퍼트리샤가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대피에 나섰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퍼트리샤의 위력이 유동적이라면서도 멕시코를 통과할 무렵 5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은 강도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분류되며 5등급은 가장 위력이 막강한 극도로 위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기상당국은 해당 지역에 시속 325km의 초강풍이 불고 최대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남북한이 핵 문제를 직접 협의해야 한다며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도 직접 만나
이산가족 2차 상봉을 위한 남측 가족들이 강원도 속초에 모여 60여 년 만에 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연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조금 내린 후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한국과 직접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8.25 남북 고위급 합의가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비핵화 문제도 양측의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위기 상황이 8.25 고위급 합의로 해소된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며 비핵화 문제도 남북한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3일 서울에서 연 국제토론회 오찬사에서 남북한이 직접 대화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차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도 직접 만나 핵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핵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황 본부장은 8.25 고위급 합의의 첫 이행 조치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행이라며 다른 합의들도 원만하게 이행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추동력으로 살려 비핵화와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9.19 공동성명에 담겨있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과 미북 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 등은 한국을 배제하고는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평화협정 협상 제안이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6자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황 본부장의 이런 발언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제기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주장에 대해 직접 당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8.25 합의 이행을 계기 삼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실마리를 푸는 주도적 역할에 나설 뜻을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기초에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화와 협상에 나와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핵 문제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탈출구 모색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눈에 보이는 영변의 핵 활동부터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일치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5자의 요구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평화적인 대외 환경이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양국 간 갈등 분야가 아닌 협력 분야로 분류됐다며 이는 5자 공조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따라서 북한이 지금처럼 고립의 길을 걸으며 핵 능력을 고도화한다면 되돌아올 길이 너무 멀어진다며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1차 상봉이 마무리된 가운데 남측 2차 상봉단이 오늘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습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속초에서 이산가족 등록과 방북 교육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내일 오전 8시 30분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동합니다. 2차 상봉에서는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90가족 255명이 내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 188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2차 상봉단의 남측 최고령자는 98세의 구상현 씨와 이석주 씨로 구 씨는 북한의 딸을, 이 씨는 아들과 손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 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행동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회가 22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regularly reviews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n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s indicate that it should be once again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존슨 부조정관은 테러 지원국 지정과 해제 요건은 대외원조법과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거듭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이를 위해서 모든 정보와 첩보를 검토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얻은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hey're so heavily sanctioned already, both multilaterally and unilaterally. They really not gain anything from delisting.
북한이 이미 다자와 양자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로 얻은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동은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has not stopped sponsoring terrorism even if our government has said it has. The Kim regime not only fails to take substantial steps to combat terrorism, it's provided weapons.
테드포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김 씨 정권은 테러 단체들의 무기와 지원을 제공했고 핵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은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도 북한이 이란과 핵협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또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해 붙잡고 있는 매 순간이 테러 활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키팅 의원은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지적하면서 테러 지원국 지정 요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 북한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2014년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요건으로 언급했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이런 활동이 북한을 재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령에 따라 모든 가용한 정보를 검토한 뒤 사실로 확증할 수 있으면 재지정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A reason to put another a country 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Again, we would look at all of.
We would look at. Can you give me an answer?
셔먼 의원은 국무부가 관계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법률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현재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연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DPRK's ongo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 remains of grave concern.
일본 대표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기존의 핵계획을 중단한 뒤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이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 대표도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o we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return to meaningful denuclearization.
한국 대표는 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 같은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서 20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이 국제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sk all state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대표는 북한이 다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의무를 준수한다면 세계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에 이어 미국의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도 어제 한국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등장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기존의 통상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9만 7천 톤급 최신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22일 한국 부산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해군 창설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23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 정박 사열에 참가하기 위한 한국 방문입니다. 관함식에 참가한 뒤엔 한국 해군과 함께 대잠수함, 대공, 대규례전 등의 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취역한 로널드 레이건호는 미국이 운용 중인 10척의 핵추진 항공모함 가운데 두 번째로 최신위에 해당합니다. 길이 약 333m, 높이 63m, 폭 78m로 슈퍼훈의 전투기와 공중조기 경보기 등 항공기 수십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갑판 크기만 축구장의 3배에 달하며 5,68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어 한 번 연료를 채우면 20년 동안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중급 규모의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비슷한 능력이고요. 48대의 슈퍼호넷 전투기, 그리고 전자전기, 이렇게 해서 한 70여 대의 각종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착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첨단 항공모함입니다.
22일 개막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엔 미국의 또 다른 전략 자산인 F-22 랩터 전투기 두 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 전투기는 공중 모의전에서 다른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킬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난 데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적진에 진입해 적 지휘부를 유도미사일이나 정밀 유도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한연합훈련 당시 F-22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면 북한이 격렬한 비난 공세를 펼쳤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F-22 전투기 조종사 존 커밍스 소령은 F-22 전투기가 완벽한 비행 조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F-22 has a completely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이번에도 북한은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국 정박 직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또다시 한반도의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 격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평화협정 체결을 외면하는 미국의 쓰라린 실패와 후회를 안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얼마나 시기상조였으며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이 얼마나 급선무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하는 미한 해군의 연합훈련은 통상적 수준의 해상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해군은 대특수전 부대 작전, 그리고 대잠전, 대공전, 대규례전 등 통상적인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또 이와 함께 한미해군은 연합방위태세 완비와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주기적 연합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호와 F-22 전투기 등 미국 전략자산에 잇따른 한국 방문은 미한 동맹의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심각한 내부 혼란이나 불황, 외부의 압박 등으로 체제가 위협을 받을 때 체념한 지도부가 극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은 심각한 퇴출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과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2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뉴스에 발표한 핵보유 북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체념하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심각한 국내 혼란과 경제 불황,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강한 압박, 미국, 한국과의 전쟁이 벌어져 정권 교체의 위협이 있을 때 북한 지도자들이 자포자기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정선까지만 위기를 고조시키고는 물러서는 행태를 오랫동안 보여왔다며 매우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25 전쟁의 기억을 쉽게 떨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소한 2010년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도 북한은 이전과 비교해 군사 외교적으로 특별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 2015년 지뢰 도발 사건 등에서 북한은 전형적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3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핵무기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북한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20개에서 100개까지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이 북한의 기존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 정권과 달리 지역적인 야망이 없다며 앞으로 5년간은 경제를 비롯한 국내 상황에만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를 초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가 이번 달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가능한 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이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를 초청한 이유나 양측 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특별대표의 방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북한에서 건설적인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 측이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의 새로운 방북 일정을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했습니다. 당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And it was unexpected that, in fact, the North Koreans took it up. But it was
자신의 요청으로 북한 당국자들과의 만남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먼저 특별 보고관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북 문제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방북 초청에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언급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자 유럽연합과 더 이상 인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음이 분명하게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후에도 북한이 방북 초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며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지난해 보다 더 강력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밝혔습니다. 인권유린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계속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국제사회 우려를 반영한 더욱 강력한 문구가 담길 것이라고 중부유럽 슬로바키아가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22일 BOA에 올해는 미국과 한국이 이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공산체제를 경험한 슬로바키아는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결의안을 일관되게 지지했고 지난해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도 찬성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왔고 인권 기록이 개선돼야 번영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도 22일 BOA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며 올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담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 문제에 더욱 건설적 접근을 하길 바라는 기대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 각국은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21일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막한 제70차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역시 지난 19일 현재 유엔에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폐쇄성 때문에 흔히 은둔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위성사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미국 AP통신이 이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AP통신이 22일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실체를 파악해 세상에 알리는 민간 전문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고위 엘리트 계층의 주거지와 동양에서부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용 비행장,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실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전문가들 가운데는 위성사진 분석가인 조셉 버미데저, 북한 고위층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마이클 매든,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들을 분석하는 커티스 멜빈, 영국의 애덤 캐스카트,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 오랫동안 미 정보당국에서 일한 가명의 제임스 철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 교수에서부터 연구단체 분석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 운영자와 기고자 등 다양하고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옛 소련 정권의 실체를 파헤치던 크렘린로지스트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위성사진 이미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탈북민, 외교관, 사업가, 북한인들을 면담하는가 하면 북한 관영 언론들을 거의 매일 분석합니다. 또 정치적 단서를 찾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보도 매체들을 읽고 북한을 담당하는 정보 당국자들과 관계를 쌓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살이 찐 이유, 그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97번 언급하면서도 핵을 얘기하지 않은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2009년엔 북한의 선전 포스터와 관광객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입수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미리 전망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하지만 이들의 분석은 대체로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가령 위성사진 분석은 적외선을 포함해 수백 개의 빛을 나타내는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방대한 색채를 분석한 뒤 사진들의 선명성을 높이고 뒤틀린 부분들을 줄이는 수정작업, 또 과거 기록들과 다른 영상들, 연구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얻어진다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미 국방정보당국에서 북한을 위성으로 관찰했었던 조셉 버미데즈 씨는 이런 위성사진들이 여러 의문에 대한 답을 보다 쉽게 얻도록 하는 게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규모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진행 상황, 또 북한의 대중국 수출 흐름 등을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씨는 청진의 25호 수용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위에서 바로 보면 그저 일반적인 건물들과 농경지로 보이지만 각도를 바꿔보면 철조망과 감시초소로 이루어진 수용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민간 전문가들 중엔 대학교수나 정보요원 혹은 외교관 출신이 아닌 북한의 편집광처럼 푹 빠져있는 순수 민간인들도 있다며 마이클 매든 씨와 커티스 멜빈 씨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매든 씨는 북한 관영 언론들의 보도를 분석해 고위층들의 동향과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멜빈 씨는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미한연구소 연구원으로 북한의 경제와 기반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매우 자세히 분석하며 역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이 비밀주의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속을 전혀 꿰뚫어보지 못하는 건 아니라면서 북한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몽골에서 육류와 육가공품 수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 매체 고고 몽골리아는 21일 몽골 국가전문감독원에 라드나드 원장이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를 면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몽골로부터 육류와 육가공품 수입에 관심을 보였다며 라드나세드 원장과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검역과 위생, 육류 생산 능력, 인증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드나세드 원장은 북한이 육류 수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검역과 위생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검역과 위생, 육류 가공 공장 등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면 몽골이 육류와 육가공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영화인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어제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사실 그 1회부터 소망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액으로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주관으로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번 개막식에는 이장호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오현주 한국여성문화예술인 총연합회 회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영화감독인 이장호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지금 5회째인데 지난 5회까지 끌어오른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각지대가 북한 인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이 무슨 문제냐? 대한민국부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북한은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 속에서 이 영화제를 어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영화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어떤 분기점 을 넘어서는 행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에서는 북한인권과 이산가족, 탈북민 정착, 통일 등의 소재로 6개국 총 1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의 심사를 맡은 박준기 조직위원은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었죠. 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수록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인권이 그게 자이든 타이든 내부적인 거든 외부적인 거든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100번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한 번 정도가 통하더라도 그런 거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런 외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은 그 기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어떤 행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이번 영화제의 주요 상영작으로는 48m, 새벽 국경에서 인민공화국 소년 등이 있는데요. 간도경찰이라는 작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영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두 편의 제작 지원을 했는데 간도경찰이라는 작품은 금년에 어떤 중내 어떤 그 제작 진행상의 문제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개막작으로 촬영이 끝났음에도 걸지는 못했고 그리고 촬영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중국에 중국 쪽의 스태프하고 한국 쪽의 스태프하고도 잘 어우러져서 촬영이 되고 있었고요. 인민공화국 소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라는 장소를 영화로 표현했을 때 가장 조금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그들의 대사나 어떤 그런 처리 능력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들이 탈북민들하고 한 두 달 가까이 사투리 지도를 받으면서 노력을 했다 그래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다나, 강은탁, 이미소 주연의 박진순 감독 작품인 설치입니다.
생명 놓고 달라. 내한테 원수님이니 생명 주게. 생명수당 남북 달라.
영화는 탈북 2년차 주인공 설치의 얘기를 다루는데요. 설치는 탈북민 언니의 꽃집에서 일하며 북에서 선전화를 그렸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그리면서 홍대 벽화녀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한편 퇴출 위기에 처한 방송연출자 신웅은 그녀를 알아보고 촬영을 제안하고 북에 있는 부모가 걱정되는 설치는 신분을 철저히 감춘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진짜 모른다. 그 사람은 걸 아는데 네가 왜 몰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 너 다 킬러 뭔가 한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다큐?
비가 올 땐 우산이 되어주고 싶고.
한편 이번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분단 70주년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일반 국민에게 공모한 통통영상제의 시상도 함께 열었는데요. 올해 통통영상제의 대상은 용인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차지했습니다.
저의 작품은 그 탈북자가 지금 남한에 내려와서 학교 고등학교를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찍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는 그 트라우마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잘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집중해서 찍었습니다.
그 탈북자 아이들, 탈북자 청소년들을 저희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그 매주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많이 이제 뭐 물어보고 함께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준기 감독님이 며칠을 꼬박 세우면서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과 24일 이틀간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본격적인 영화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1차 이산가족 상봉단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제 2차 상봉단이 내일 금강산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밤이군요.
그렇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을 하고 내려온 이산가족들과 또 60여 년 만에 가족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있는 이산가족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각입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오전 상봉을 마치고 남쪽으로 돌아온 398명의 눈물의 이별 장면, 또 속초의 한 콘도에 집결한 2차 이산가족 상봉단 255명의 그 설레하는 모습이 한국 언론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이산가족들의 모습, 좀 보는 사람들도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 장면에 잔인한 이별이라는 그런 표현을 붙였습니다. 버스 안에 올라타 있는 북쪽의 이산가족,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 채 보내야 하는 이 버스 박해선 남쪽 이산가족의 석별의 모습이 한국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는데요. 서로 손을 맞잡으려고 내민 주름, 이 주름이 아주 선명한 남북 이산가족들의 모습, 눈시울을 훔치면서 손을 흔들고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던 흰머리 성성한 이 남쪽의 딸이 상봉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로 아버지를 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면서 환하게 웃었던 부부, 또 지하에서 다시 만나자면서 헤어지는 부부의 마지막 인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씁쓸하게 했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흘간 가족들을 만날 남쪽의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90가족입니다. 총 255명이고요. 속초의 한 리조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부터 금강산 방문을 위한 가족별 등록이 진행됐고요. 상봉 장소에서 알아두고 또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가족마다 모두 몇 가방씩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이 선물 속의 사연들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 꽃신을 준비해온 할아버지가 계시다죠?
네네.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연세가 많은 98살의 구상현 할아버지입니다. 아, 내일이면 65년 전에 헤어지며 꽃신을 사주게 했다던 그 딸과의 약속을 지키러 금강산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1950년 그 추석날 인민군에 징집되면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북측의 딸 선옥 씨, 송자 씨에게 선물을 할 고운 꽃신을 손에 쥐고 한국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는 모습이 연신 보도가 됐고요. 또 다른 그 최고령자입니다. 98살의 이석주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실제 나이는 또 100세라고 하거든요. 네. 내일이면 만나게 되는 북쪽의 아들을 위해서 양복을 준비해왔다고 소개를 했고요. 입을 벌려서 크게 웃어 보이는 모습. 참 보기가 좋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98살, 100살, 참 이산가족 상봉이 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정례화가 돼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쪽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는 이산가족 상봉단. 올해는 특히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한 이산가족들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휠체어에 타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해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배치가 됐고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많이 바빠졌습니다. 실제 그 금강산 1차 상봉 행사 중에도 흰 가운을 입은 남쪽 의료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상봉 중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몸이 아파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일 금강산으로 향하는 90가족 255명 2차 상봉단을 위해서도 휠체어 40대 30여 개 보청기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전쟁과 분단이 남긴 가족들의 아픈 상처 어떻게든 빨리 풀어드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극심한 가뭄 외 그 한국 중부 지역의 농가 가뭄 피해가 아주 상당해졌습니다. 오늘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인천 등 전국 가뭄 피해 농가 중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1,625호였고요. 피해 면적은 4,600헥타르 정도. 미화로 총 316만 8천 달러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재해로 피해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보험이라는 것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에 도입됐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건데요.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가축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또 농작물이 도난당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한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보험금 지급 예상 금액은 2001년 이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긴급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 등 5개 시군에 약 5,900헥타르 규모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미 지난 21일에 긴급지원비가 재해복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총 13억 3,700만 원, 미화로 118만 6천 달러가 지원이 됐습니다.
보통 보험하면 이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의 보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농가를 위한 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험 가입비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보험금의 80% 정도는 정부나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20% 정도만 농가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나 행정기관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농작물, 특정 농작물에 대한 재해 보험도 있는데요. 양파, 마늘,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등 이런 집중해서 이렇게 과실을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 46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 보험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보험들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는 그런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농가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이 되고 있군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천문 올림피아드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는 뉴스,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후에 들어온 아주 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지난 15일부터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천문 올림피아드의 결과인데요. 한국이 종합 1위의 성적을 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제 천문 올림피아드 어떤 대회입니까?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천문 경시 대회입니다. 1996년에 유라시아 천문학교에서 창설해서 매년 열리고 있고요. 천문학, 물리학, 항공 우주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높이고 또 영재학생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그런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 우주과학에 대한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이론 시험이 있고요. 천문학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무 시험,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해서 문제를 푸는 관측시험으로 치러집니다.
네, 한국의 청소년들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북한 농촌에 사는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공개한 2015 세계 식량농업백서에서 북한 농촌의 체중 미달인 어린이 비율을 26.7%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주민 소득이 낮은 저개발 국가 123개 나라 가운데 2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로 범위를 좁히면 동티모르와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 농촌 어린이 저체중 비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최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농촌의 저체중 어린이가 도시에 비해 2배 정도 많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식량농업기구의 안드레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VOA에 농촌에서 4명 중 1명의 어린이가 저체중인 반면 도시는 7.6명 중 1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농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도시에 비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 say that the conditions are more, perhaps a little worse in rural areas than in other countries, but it's normal to have a much higher percentage.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 어린이들의 저체중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다며 북한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격차가 다소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라펜슈테드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경우 저체중 어린이 비율은 농촌 4.4%, 도시 1.3%로 도농 간 격차가 3배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서 농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5%가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소탕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 반군 모집과 훈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계기로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ISIL에 대응하는 현지 민병대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미국 ISIL 소탕 국제연합의 브렛 맥걸크 대통령 부특사는 기자들과의 전화회담에서 시리아 북쪽 마라 지역 전투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현지 민병대와 국제연합군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걸크 부특사는 현지 민병대를 후방으로 불러들여서 몇 주간의 훈련을 받게 해야 한다는 방안과 그대로 전장에 배치해두면서 무기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이 있는데 최선의 답은 후자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전화회담에서 크리스틴 월머스 미 국방차관은 현지 민병대와 합동작전을 벌여 성공한 사례들이 매우 많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베인이나 탈라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협동작전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걸크 부특사는 작년에 코베인에서 벌였던 ISIL과의 전투를 계기로 아랍, 쿠르드, 기독교인 등 현지 지도자들과 무장단체를 파악했으며 미국은 이를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벤 로즈 부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시리아의 ISIL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러시아가 ISIL이 아닌 아사드 정권에 반하는 세력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행동이 정치적 해결을 막는 엄청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군사적으로 아사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더라도 아사드를 거부하는 시리아 주민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더 많은 극단주의와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에서는 지역 청소년 스포츠팀이 어른들에게는 소셜 네트워크, 사회 연결망, 그러니까 이웃들과 교류하고 친구가 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